마태복음 33번 메시지 왕에 대한 배척의 성립 두 번째. 우리는 마태복음이 왕국의 교리에 관련된 책임을 보았습니다. 그의 복음서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역사에 대한 기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사실을 취하여 왕국에 대한 교리를 계시하기 위해 그것들을 함께 놓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과 기름 부음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과 그분의 사역의 시작과 무리를 이끄심과 하늘에 속한 헌법을 공포하심과 그분의 사역의 계속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그분이 여러 방면으로 그분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일으켰습니다. 더욱이 그분의 사역은 그분으로 하여금 악한 세대에 의해 완전히 배척당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께서 안식을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분께로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안식하는 길이 종교의 규례들을 깨뜨리는 것이며 머리와 몸의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천국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분명한 관점으로 감동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이 세워지기 위해 영적 전쟁, 즉 영적 싸움이 필요함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12장 22절부터 37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왕국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싸움이 맹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다루었지만 아직 왕국이 수립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왕이신 그리스도는 땅 위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왕국을 건축하고 계셨으며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전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외적으로 행하신 것만을 보았고 그분이 내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왕이 천국을 수립하고 계실 당시 일어나고 있었던 싸움을 지적하기 위해 또 다른 역사적인 사건을 뽑았습니다. 배척의 절정. 12장 22절부터 37절 당시의 주님의 사역은 더 이상 그리 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역을 공적으로 수행하는 대신 주의 깊고 조용한 방법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서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으로 행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었으며 감추어질 수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늘에 속한 왕께 인도되었으며 왕께서 그를 고치심. 22절은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든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하고 말합니다.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을 보는 시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실지 상태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왕께 인도되었고 왕은 귀신을 내쫓았으며 그 사람은 보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본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기적이요 표적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소경이 기적적으로 자기의 시력을 되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큰 표적이었습니다. 모든 무리가 놀라 이 왕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고 말함. 23절은 무리가 다 놀라 말하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눈물고 벙어리든 사람을 치료함으로 행해진 기적은 무리들을 놀라게 했으며 그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 즉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왕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말함. 무리들은 놀랐지만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상했으며 뛰어난 기적을 통하여 주 예수께서 모든 무리들을 얻은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무언가를 말해야 했습니다. 24절에 따르면 그들은 이 사람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하늘에 속한 왕께 던져진 가장 모독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은 유대인들에 의해 경멸하는 의미, 즉 똥더미의 주인을 의미하는 바알세불로 바뀌었고 귀신들의 왕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똥더미, 즉 파리들이 가득한 가장 더러운 장소의 왕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유대인들 보기에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이요 똥더미 위에 더러운 파리들의 왕인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알세불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사탄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왕을 참소하는 얼마나 모독적인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왕의 대답. 바리새인들의 참소는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더 계시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사역은 그분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계시하실 수 있도록 상황을 산출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밖으로 보기에 주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단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닌 하나의 싸움이었습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없음. 25절과 26절은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낸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그의 왕국이 어떻게 서겠느냐고 말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탄에 의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이렇게 한다면 사탄은 사탄을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고 그의 왕국은 설 수 없을 것이다. 26절은 온 성경 가운데 사탄이 그의 왕국을 가지고 있음을 열어 보여주는 유일한 곳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주권자입니다. 그에게는 권세와 그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그의 부하들로서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권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그의 왕국, 즉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땅 위에 사람들 가운데 건축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왕 또한 땅 위에 사람들 가운데 하늘에 속한 왕국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왕국들은 상충됩니다. 사탄의 왕국은 옛 왕국이지만 하늘에 속한 왕은 새 왕국, 즉 천국을 수립하려고 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전쟁의 맹렬함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27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 아들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바알세불에 의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주님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사탄 곧 귀신들의 왕과 하나였음을 가리킵니다. 왕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함. 28절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그곳에서는 귀신들이 근거를 갖지 못합니다. 여기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왕국을 위한 싸움이 단지 사람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한 사람에 의한 것임을 봅니다. 28절에서 주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내어 쫓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임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반대하는 상황 위에 그의 권위를 행사할 때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에 주의하십니다. 28절에서 그분은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강한 자를 묶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세간을 늑타라. 29절에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그분이 먼저 사탄을 대항하여 싸우셨음을 계시합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기에서 집은 사탄의 왕국을 의미하며 강한 자는 사탄, 즉 악한 자입니다. 세간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도구들, 기구들을 의미하며 따라서 물건, 물품들입니다. 사탄 아래 타락된 사람들은 사탄이 이용하는 그의 세간, 즉 그의 도구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집인 그의 나라에 있는 그의 물건들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말씀은 주님이 귀신들을 쫓아낼 때 먼저 사탄을 묶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단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탄 곧 강한 자가 묶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송사에 의해 그분에게 제공된 기회를 영적 전쟁의 비밀을 계시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주님은 단지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 사실상 그분은 싸우고 계셨으며 강한 자를 묶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만일 우리가 오늘날 왕국을 건축하려면 먼저 강한 자를 묶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강한 자를 묶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장에 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었는데 자기들은 그럴 수 없었는지 묻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7장 21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런 유의 것은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면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런 유의 귀신을 그저 쫓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분의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분명히 금식하고 기도하셨음을 가리킵니다. 강한 자를 묶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은밀하게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금식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나는 주 예수께서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종종 싸움을 싸우고 강한 자를 묶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날 동일한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영은 금식하는 영과 기도하는 영이 되어서 날마다 강한 자, 즉 어둠의 나라의 왕인 사탄을 묶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땅 위에 어둠의 나라를 가지고 있으며 온 땅은 그의 탈취하는 손 아래 있습니다.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기란 어렵습니다. 모든 타락한 사람들은 사탄의 집에 있는 세간입니다. 사탄의 집은 그의 왕국이요 그의 집에는 많은 그릇들, 즉 많은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집에서 타락한 사람을 끄집어내려면 우리는 기도와 금식으로 강한 자를 묶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수립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신약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는데 이는 사탄이 왕국을 가지고 있음과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탈취하는 강한 자이며 그의 탈취하는 손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 그를 묶어야 함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를 묶는 길은 기도와 금식에 의해서입니다. 12장에서 계시된 전쟁은 앞에 11장에서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장들에서 우리는 안식을 보며 머리와 몸의 지체들을 돌아보기 위하여 규례들을 깨뜨림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의 나라는 보지 못합니다. 땅 위에는 두 왕국이 있으니 하나는 어둠의 왕국이요 다른 하나는 빛 안에 있는 천국입니다. 이 두 왕국들은 지금 땅 위에서 서로 충돌됩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강한 자를 묶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의 집을 늑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 계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마태복음 12장을 읽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왕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왕국은 단지 하나의 교리적인 용어이거나 또는 장래로 연기된 어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왕국의 수립을 위한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왕국 백성들입니다. 오늘 두 왕국 사이의 전쟁은 맹렬합니다. 주님의 사역의 계속은 이 전진된 계시를 위한 기회를 산출했습니다. 왕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왕을 반대하는 것이요 왕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것임. 30절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늘에 속한 왕과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왕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았으며 그분으로부터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적으로 그분과 분리되었으며 그분의 원수, 즉 사탄과 연합되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함. 31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과 다릅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분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 죄를 자백한다면 그들은 주님의 피에 의해 용서받고 깨끗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한 것처럼 그분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대한 회방이었습니다. 그렇게 회방함으로써 하늘에 속한 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배척은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너희의 회방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을 쫓아냈지만 너희는 내가 귀신의 왕, 즉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말함으로 너무 지나쳤다. 너희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회방을 말했다. 너희는 단지 성령을 욕되게 하거나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회방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요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다. 나는 영이신 하나님 자신에 의해 귀신을 쫓아냈지만 너희는 이 하나님이 사탄 곧 귀신들의 왕이요 똥더미 위에 더러운 파리들의 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너희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것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도 사함을 받지 못함. 32절에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3일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아버지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구속을 성취하셨으며 그 영은 아들이 성취한 구속을 적용시키기 위해 죄인들에게 도달하십니다. 만일 죄인이 다수의 사울처럼 아들을 회방한다면 그 영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 그로 회개하게 하고 아들을 믿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사하심을 얻게 할 근거가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죄인이 그 영을 회방한다면 그 영은 그에게 역사할 근거를 갖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회개케 하고 믿게 할 근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사함을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치에 따른 논리적인 것일 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행정의 원칙에 따른 통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행정에 있어서 그분의 사하심은 시대적인 것입니다. 그분의 행정을 위해 그분은 시대를 구분했습니다. 주님의 처음 오심부터 영원까지의 기간은 시대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이 시대 곧 현 시대는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부터 그분의 두 번째 오심까지이고 두 번째는 오는 시대인 천년 왕국 즉 회복과 하늘에 속한 통치를 위한 천년 동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두 번째 오심부터 옛 하늘과 옛 땅 끝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 즉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하심은 죄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하심은 죄인들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는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하심은 믿는 이들의 시대적인 삶과 관계됩니다. 만일 어떤 믿는 이가 구원받은 후에 어떤 죄를 짓고서 그가 죽기 전이나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자백을 통해 깨끗함을 받지 않고 주님의 피로 씻음 받지 않는다면 그 죄는 이 시대에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때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는 천국이 나타날 때 영광 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왕국의 상을 받지 못하고 오는 시대에 이 죄를 깨끗케 하고 사함받기 위해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함은 그의 영원한 구원은 보장하겠지만 장래 올 왕국의 영광에 참여하고 기쁨을 누릴 자격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실과로 나무를 암. 33절에서 주님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썩었고 실과도 썩었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그 실과로서 압니다. 바리새인들의 악함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악을 입으로 말함. 34절과 35절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을 말해냈습니다. 모든 무익한 말이 심판날에 신문받음. 36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무익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로 합성된 아르고스입니다. 아는 부정을 의미하고 에르고는 일을 의미합니다. 무익한 말은 효과가 없고 역사가 없는 말, 즉 적극적인 기능이 없고 쓸모없고 이득이 없고 실없고 열매 없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그 말들 하나하나에 대해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그 모든 악한 말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은 반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 모든 무익한 말, 모든 하찮은 말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심판날이 있을 것이며 너희가 한 말은 무엇이든지 그때에 심판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로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를 받음. 37절에서 주님은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으로 결론 지으십니다. 이 어떠한 경고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제한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은 단지 패배했을 뿐 아니라 또한 정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답변하실 때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다.